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성경의 권고가 어떤 뜻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입에 거품이나 물고 쓰러지고 또 전기가 오른 것처럼 뭐 몸을 떨거나 병이 나고 치고 안수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을 유니온 크라이스트 완전히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그러한 것.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그 뜻에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선택과 몸짓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사도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분투해야 함도 아울러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시간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기억해 보세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경주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억도 나지 않는 나의 배만을 위한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언행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고 매번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이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것처럼 세상에 의해 평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과 교회의 거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덕관, 윤리관은 세상의 도덕관과 윤리관과는 다른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8절 한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과를 대조를 할까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잘 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있죠. 술 취함과 늘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방탕. 그죠?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기술되어 있죠. 이 방탕, 아소티아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보세요.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여기에 허랑방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소티아죠. 이 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탕이라는 말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탕은 대부분 그 뜻이에요. 이 아소티아에서 부정접도를 떼면은 절약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절약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중동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술 취하는 거였어요. 거기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으니까 술 취하는 게 아주 다반사였다고요. 그래서 술 취함 하면 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퍼뜩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술 취함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술의 특징이 뭡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전문가죠. 술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 취함은 규모 있고 단정한 삶을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로 헝클어버리죠. 여러분, 술은 의학적으로도 각성제가 아니에요. 술은 억제제예요. 우리의 중추신경을 알코올이 마비를 시킨다고요? 인간의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자율과 지혜력, 이해력, 판별력, 판단력, 균형 이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알코올이 그 기관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왜 용감해지는지 아십니까? 판단력과 판별력 그리고 이해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아무 데서나 누가 보던 말던 강아지처럼 소변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때는 판별력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겁 많고 얌전하던 사람이 술의 힘을 빌어서 과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술을 즐겨 마실 때 친구들하고 그 강남의 어떤 호텔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포장마차에 즐겨 갔어요. 거기는 연예인 매니저들하고 연예인들만 손님으로 받아요. 저는 뭐 그때는 이미 연예인이 아니었지만 그 연예인 매니저들 중에 제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늘 그런 아이들만 만나고 다녀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많이 알아요. 거기서 아이들하고 이제 밤에 늦게까지 한잔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배우가 술이 그냥 이만큼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이정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계속 우리 상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평소에 이제 잘 아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 매니저들하고. 근데 장난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심각한 표정으로 괜히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 보고 빨리 데리고 와서 재워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갔는데 30분 있다가 아마 나가서 술이 취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 봐요. 갑자기 포장마차 문을 누가 발로 확 부시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있던 그 개찌개를 우리한테 부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개찌개 세례를 받았죠. 근데 뭐 술 취한 사람 뭐 어떡하겠어요? 보내라 그랬는데 이 매니저 아이들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매니저한테 내일 MBC 방송국 로비로 쟤 데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근데 그 다음날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 전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죠. 오자마자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술은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노래하는 선배는 늘 술을 마시면 평소에 그렇게 점잖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자기가 술 먹던 그 테이블에다가 오줌을 넣어요. 그 조용필이라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다 지워주세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거의 매일 술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저녁 어떤 집 탁자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무슨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죠? 다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순결을 잃는 가장 제1되는 원인을 술이라고 꼽았어요. 1위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는 신문의 사건 사고 난에 있는 그 많은 사고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기인하던가요?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그 엄청난 범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술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망치는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는 시간들이죠. 그게 왜 일어난다고요? 그게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조종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싸고 싶을 때 싸고 교적을 하고 싶을 때 누가 보든 말든 아무 데서나 막 한다고요. 그게 짐승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요. 이성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술이 바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이 마비된 상태의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짐승과 똑같이 본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이 짐승의 시간으로 뺏겨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과 방불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면, 그리고 자기의 본능을 쫓아서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그 모든 상실의 시간들을 가리켜서 술 취함, 방탕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단지 술만 먹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방불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써버린다면 그것은 술 취함과 조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리는 술 취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는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삶, 거룩을 경주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전부 술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린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삶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전부 그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대조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술이 중추신경 억제제라면 성령은 중추신경 각성제인 거예요. 깨우는 거죠. 더 말똥말똥하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멍하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멍하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멍하니 비디오나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멍하니 누워서 잡생각이나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나가서 죄를 지으라니까요. 멍하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죄를 지으세요. 그 시간에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회개라도 하죠. 그냥 멍하니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말이에요. 뭘 하도 하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멍하니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게으르지 마세요. 부지런해지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말아라, 이 아소티아라고 소극적인 절제의 권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권고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하라는 적극적인 권고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 매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께 들켰어요. 부모님이 너희는 연애하지 말어! 라고 야단을 쳤을 때 동생이, 똑같이 공부 못하는 동생이 옆에 있다가 나는 연애 안 하는데, 그럼 걔는 칭찬받나요? 차라리 연애나 해라 이놈아, 나가서. 넌 연애도 안 하고 어떻게 공부도 못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건 공부를 하라는 말의 강조지, 단순히 연애만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서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똑같은 거라고요. 뭘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시간에 뭘 다른 걸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늘 이 소극적인 권고와 함께 적극적인 권고가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대신에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과 섬김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열심을 내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은 진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지난달에 한국에서 80살에, 80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가 계셨죠? 왜 입학했다고 그랬죠?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서 성경을 너무 보고 싶은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손자뻘 되는 아이들하고 초등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했어요. 성경 읽겠다고요. 그런 열심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연세가 80이면 그냥 목사 설교나 열심히 듣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뒤로 물러나 앉으실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성경 한 장은 읽고 죽겠다라는 그런 궁금함과 열심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가 모이는 곳에 참석해요. 제가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누가 그런 열심 속에 있는 사람이며 누가 여태까지 쇼를 했던 사람인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건 드러나요. 언젠가는 그 열심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스케줄을, 교회의 스케줄을 보고 자기의 나머지 스케줄을 조정을 해요. 왜? 배우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의 교회를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열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요. 여기에도 수요 성경 공부를 오시느라고 자기 휴무일을 수요일로 바꾸신 분이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를 타고 늘 오시는 분이 계세요. 듣고 싶어서요. 배우고 싶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교회를 만나고 싶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테이프로 듣는 거와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알아듣는 거와는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집에서 전부 방송으로 예배드리지 뭐하러 여기 와요? 왜 와요 여기? 왜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아주 사소한 약속, 자기들의 모든 스케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시간을 쓴 다음에 남으면 교회에 오겠다. 이거는 아직 천국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제 오늘 새벽에 참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늘 오시는 15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찍 들어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제가 칭찬은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머리가 숙여져요. 저는 목사라서 오지만 그분들은 한마디라도 더 듣고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서 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루에 14시간을 웨이트레스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14시간 웨이트레스로 일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며칠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밤마다 병으로 그 다리 문지르느라고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힘들어서.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 일은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잠 한 시간이 정말 소중한 분은 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 새벽 기도를 다 받아 적어요. 다. 그 눈물로 기도하고 가세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참 뒷심들이 부족해요.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언젠가 보면 다 나가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잠 많이 주무시지 마세요.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아낀 시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세요?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교회 일 하다가 그만두고 그 남는 시간 뭐에 쓰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중도에 포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게으른 채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제 한국 충남에 계신 어떤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께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분은 50이 넘으신 분이에요. 55이라고 그러셨는데 3대째 예수를 믿으시는 그런 집안의 장남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55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당에 가는 걸 기쁨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여태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가던 곳이니까 습관적으로 5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갔는데 그리고 장로 직분까지 받았는데 돈을 2천만 원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쁨이 없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흥분된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게다가 자식들마저 이제 다 나가고 하시던 사업마저 자꾸 줄어들고 망해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매일 술에 쩔어서 살고 계셨다는 거죠. 급기야는 자살을 결심하고 계셨대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 설교 테이프를 복사해서 거의 들리지도 않는 어떤 테이프를 4개인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는 이게 기독교면 내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200개 설교를 싹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완전히 변했대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독교라면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기는 왜 죽어? 오히려 나의 이 구질구질한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증거라는데 내가 왜 죽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내 안에서 확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확 뒤집어져가지고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그 매일 저녁 술에 쩔어서 낮 11시나 돼서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목사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한국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하루에 20번도 더 들어오신대요. 혹시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보고 싶으셔갖고 20번도 더 들어온대요. 사업도 망했으니까 뭐 별반 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이렇게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 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 사진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분을 보고 교회 사람들이 저 장로님 미쳤다 그랬대요, 처음에. 드디어 돌았구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일에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예수를 믿던 분이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너무 흔들렸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죽음 그리고 작은 죽음들인가? 그 테이블 주더래요. 그거를 딱 듣자마자 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자꾸 그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리고 급기야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부활을 하는 것이구나. 이걸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자마자 자기가 비행기 타고 일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보러요. 시카고에서. 그리고는 테이프 200개 다 갖고 갔어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바뀌어요, 사람이요. 확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그런 거예요. 바뀌니까요, 사람이요. 사도행전 2장 12절 보세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완전히 다른 상이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사점이겠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유사점은 이렇게 평소에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도 평소에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술은 술에게 내가 끌려가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이제는 너를 머리에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누군가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유사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유사점은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술을 자꾸 먹죠? 이 술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술을 먹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중독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마셨을 때의 그 기분을 뇌 속에, 기억 속에 저장을 하고 있다고요. 맨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이 들 때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많은 걸 잊게 해주고 또 용기가 나게 해주고 사람을 호탕하게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항상 10만원짜리 용돈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음날 걷어가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걸 맛보게 되면 이게 너무 좋아서 또다시 글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아서 술 취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술이 취해봤겠어요. 근데 왜 요즘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성령에 취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마약이 술 취하는 거에 천배의 쾌락을 준다고 그러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왼수들이 이걸 맛을 안 보니까 말이죠. 중독은커녕 단 한 번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맛에 취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렇게 교회 와도 기쁘지가 않아. 예배당 오는 게 무슨 무거운 짐이에요. 안 가면 찍힐 것 같으니까. 와주는 거죠.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푹 쉬세요, 집에서. 제발 그 기쁨을 맛보세요. 그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억지로 연극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삶과 가짜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나서 허탈감이나 지침이나 고단함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봉사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건, 성경 공부를 했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가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다음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뭐 한 게 별로 없어도 그 다음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이게 대조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나면 더 힘이 나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나 스펄전 같은 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왜 일주일에 주일이 한 번인가 이거를 불평했대요. 나는 매일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 했잖아요, 진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죽는 날까지 설교하다 가셨어요. 등불 들고. 몸은 힘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설교하고 싶고 뭔가 이 얘기 해드리고 싶고 개뿔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자꾸 외치고 싶고. 그런 날은 진짜 앞에서 누가 기도 오래 하면 저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좀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힘이 빠진다던가, 아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술 취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쁠 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아이들이 콘서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지하에 너희들 빠져라. 그럼요. 왜 해요 그걸. 힘든 거 여러분이 제가 하자고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저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할 때는 둘이서 포스터 만 장씩 붙이고 다녔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기에게도 손해고 교회에게도 손해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니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걸 꼭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주눅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건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죠? 하고 마세요.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술 취하지 않는 삶,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에 취하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기뻐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술에 습관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맨정신으로는 전혀 기쁘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전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100번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지 않고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음주의 욕구를 잘 따라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의 채워지지 못한 행복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힘을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과시해 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죠? 술을 안 마시고도 행복한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집사람처럼 알코올 알러지가 있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워낙 못 먹고 워낙 나는 술을 참 즐겨 했는데 그것에 힘을 빌지 않고는 참 살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저처럼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이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술 먹는 사람은 술로 자기의 힘을 삼지만 나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 힘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를 과시 안 해도 돼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출애굽기 15장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여호와가 나의 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술이나 마셔서 나의 약함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강력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온전한 기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시편 5편 11절 보세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전부 기쁨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술을 안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이신 그 예수를 자꾸 알아가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4편 6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빕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이미 안겨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은 복 주세요, 뭐 주세요, 기쁨 주세요, 행복 주세요 하는데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뭘 안겨주셨다고요? 기쁨을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나는 술 안 마십니다예요. 그래서 나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안 쓴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딴 기쁨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을 쓴 그 무당 종교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관심이 나의 필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힌두교 사원에 가면 위대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있어요. 거기 예수님 초상화도 있어요. 힌두교는 원래 범신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죠. 불교와 마찬가지로. 범신론이 뭐예요? 이 우주가 다 신이라는 거죠. 너도 신, 나도 신, 쟤도 신, 요놈도 신, 풀도 신, 바위도 신. 이 우주와 세상은 한 꼭지점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무신론과 같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 안에 죄와 용서를 가리키는 유신론적 기반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힌두교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와 아주 흡사해요. 참 가관이에요.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들도 신을 인정하고 인간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신들에게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기독교 신학자가 그 신학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당신네들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다. 예수가 용서 안 해주면 알라한테 가면 된다. 알라가 안 해주면 석가모니한테 가면 된다. 석가모니가 안 해주면 공자한테 가면 된다. 왜? 다 신이니까. 웃기죠. 예배당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나에게서 위 초점이 옮겨지지 않으면 나의 필요, 나의 구원 심지어 여기에서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 신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나를 무조건 구원해주는 그 신을 쫓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구원받기 위해 믿으시죠?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은 여러분은 또 다른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섬김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두문불출하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는 애굽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들을 끌어내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 어떤 신 그건 금송아지여도 괜찮고 애굽의 무슨 우상이어도 괜찮고 뭐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도 괜찮고 예수라고 불러도 괜찮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필요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을 그분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섬김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 찬양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한다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그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주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가면 이 둘의 목적지가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원, 나의 필요가 목적지가 되어버리면 그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구원 그 이후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경주해 낼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이 목적이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나의 목적지로 삼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걸 목적지로 삼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현실의 삶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날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를까?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를까? 그 뭐 회개하는 것 같죠? 후회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요. 뭘 해도 한다니까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가 모이는데 모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지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자기를 쳐나간다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려 열심을 내는 것처럼 신앙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눈과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신앙이 나의 필요, 나의 구원, 이러한 감각적이며 제한된 한계 속의 신앙으로 변질된 것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기독교 역사 중에 1500년간은 오히려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지나친 신본주의. 그래서 인간이 비하되고 맹신이 판을 치게 되고 성직자들이 마치 고위관리처럼 대접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오면서 문예 부흥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지나친 신본주의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성이 강조되면서 성경의 계시까지도 이제 인간의 이 이성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서 그들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야 계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고요. 나의 이성으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인간들이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본주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아주 급격하게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인본주의가 물질주의를 낳으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인간 중심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구원, 그리고 나에게 쏟아져야만 하는 은혜, 전부 이 나에게 오는 어떤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항상 나예요.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동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에도 종교적인 엑스터시나 종교적인 감동은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의 필요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해요. 그렇게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보이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감각적이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자꾸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제일 안심하는지 아세요? 큰 거. 그리고 다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감동적인 거. 그리고 은사를 강조한다든가 선교를 강조한다든가 해서 다른 이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자꾸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나의 필요가 주관심인 사람들은 그래야 비로소 안심이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자꾸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종교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종교기관이 생겼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선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자꾸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필요를 자꾸 채워주기 시작한 것들이 프로그램의 개발이에요. 여러분, 윌로크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들을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수십만 불의 로열티를 내고 가져가요.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도 윌로크리 교회에다가 수십만 불을 지불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갖고 갔어요. 제자 훈련, 세신자 양육, 열린 예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가지고 가요. 자식이 있는 많은 부모들이 어떤 교회를 찾죠?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염두에 두는 부모는 제가 여태까지 잘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요 관심을 확 뺏어서 이 아이를 요 교회에 잘 붙들어 놓는가 이걸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해야 되고 동물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인형극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뭘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죄예요, 다. 아십니까? 그걸 자극시켜주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모여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대부분 그걸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는 곳을 찾아가요. 그 지도자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는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죠. 왜요?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과 자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잠깐이지만 아주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집회를 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 베레아파 교회에 가면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그런다고요.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멍하니 있어야 돼. 어떻게 방언으로 찬양을 하지? 근데 다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급기야 그걸 녹음해다가 연습을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쇼죠. 이재록이 TV에 나와서 여러분 저기 천사가 오셨습니다.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유명한 교수, 장군들이 전부 5만 명이 그걸 보고 천사님 안녕. 병신들이죠. 그 벌거숭이 임금님 아니에요? 나 안 보인다고 그러면 내가 이 신앙의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그 중에 정신분열증 환자 몇 명 빼고는 다 안 봤을 텐데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까지 내려간 거죠, 지금요. 이왕이면 예배당도 크게 짓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은 뭔가 나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주실 것 같은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당이 커지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나는 모두가 공인하는 안전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라는 안심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경주해 나가야 할 신앙생활을 오히려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라고 자만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큰 곳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간의 종교는 바알을 섬기는 종교가 공간의 종교예요. 바알은 그 바알 신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바알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전부 창녀였어요. 그들과 성직자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신자들이 바알 신전에서 매춘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을 해서 비를 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요. 그러면은 수확이 많아지고 다산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가는 곳에 계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집이니까 잘 사세요? 그랬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응답하옵소서잖아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거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성전의 개념이라 말이에요. 근데 크게 예배당을 지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담임 목사에게는 영광이 되겠죠. 큰 거 졌으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 집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렇게 예배당 짓는 거를 열심히 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열왕기상 8장 내내 뭐라고 나와있는지 보세요.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어디서?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큰 것과 다수를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나의 필요, 나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고 성숙해져 가면서 나의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나를 잘 키워주는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뭔가 좀 좋은 것을 드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될 텐데 뭘 해서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철이 들면 나이 마흔 먹어서도 엄마 밥 줘. 이거는 박약하죠.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거기서 머물 거예요. 내 구원 이거 확실한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머무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니까요. 뭘 해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주는 걸 기뻐하시죠.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혜 있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아니다, 땅이 돌아간다 지동설을 주장했죠. 이걸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라고 그러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큰 뭔가가 있고 우리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도 술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게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이 미국 사람의 33%가 아직도 하늘이 돌아간다고 믿는데요. 혹시 여기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세계 최강국이라면서요, 여기가. 근데 미국 사람 중에 33%가 대졸자 중에서도 아직도 하늘이 돌아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걸걸요? 내가 중심이라는 걸 이걸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오죽하면 아직도 천동설을 믿는데요. 3.3%인 줄 알고 열심히 봤더니 33%더라고요. 이 정도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힘을 키우려고 시도하게 된단 말이죠. 내 편을 자꾸 모으려고 하고. 재물과 명예는 물론이고 세상적인 인기와 다른 이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깊다, 믿음이 뜨겁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빨리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아. 아, 믿음이 아주 뜨거워. 대부분 저를 떠올리시겠지만 저 말고 주변에 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굴 떠올리셨어요? 열심히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 눈에 띄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예배 드릴 때 잘 우는 사람, 금식 기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은 크고 작은 차이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예요. 온전한 것이 한 번에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누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걸 많이 까본 사람이 그걸 많이 누리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받은 거지 우리가 개뿔이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꾸 개뿔 그러니까 백 집사님이 목사님 개뿔 보셨어요? 개뿔의 원래 어원은 쥐불이에요. 쥐불. 개에 난 뿔이 아니라 쥐불. 그래서 불이라는 건 음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쥐의 음낭은 살 속에 들어있거든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놈이 나는 쥐불을 봤다. 쥐불은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선조 중에 어떤 분이 쥐불도 모르는 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험화돼서 쥐뿔이 된 거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동물인 개가 거 안에 들어가서 개뿔이 된 거지 절대 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런 소를 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신앙이 개뿔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믿음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두 같은 크기의 믿음이에요. 그걸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누리는가가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온전한 믿음을 자꾸 꺼내보면서 아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구나 하고 감격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삶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꾸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지금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이걸 밖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찢어져야죠. 그래야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뭐? 질그릇. 우리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선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금도금 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깨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깨진다는 게 뭐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속고 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용서가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다 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도구요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건 우리 구원의 방법이요 도구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내용이에요. 왜?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원수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바로 그 십자가가 내용으로 또 채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나의 구원만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히 그 영광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내 질그릇이 깨지는 그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네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보라고. 예수 잘 믿고 나면은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용서와 인내라는 열매를 보여줘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안에 분란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요. 이런 보배들이 거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언뜻 언뜻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그걸 보죠. 그럼 신앙생활은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 그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책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 이거였구나. 이게 나에게 있구나. 이걸 내가 깨지는 삶 속에서 이 질그릇이 깨지는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나에게서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리로 쏟아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배만을 위해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 지금 있죠. 내가 원하는 필요가 지금 하나도 안 채워져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들 지금 계시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고백을 받아내고 싶어 하시는가?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 소로 나의 기쁨을 삼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게 나에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이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또 나오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주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 고백 받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싫으신 분은 빨리 딴 데로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일 이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은 전부 술 취하며 방탕하며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삶,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새가 없어요. 기독교는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